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주로 우울증의 유전과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과 뇌호르몬 그리고 중독물체와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우울증과 호르몬의 상관관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본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우울증은 뇌호르몬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뇌호르몬은 중독물체나 중독행위를 통해서도 변형되기 때문에 중독자들에게 우울증이 심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의 뇌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 시그널을 보내는 세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 시그널을 받아서 중추신경계통을 통해서 행동이나 감정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네.
즉 뇌호르몬은 뇌세포 간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량이 변화되면 자연 뇌세포들도 덩달아 변화되어서 감정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네.
특히 여성들은 체내 호르몬 변화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서 멘스트레이션 주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치의 호르몬 간의 변화가 우울 심리를 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피임약에도 우울증과 관계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피임약은 인위적으로 체내의 호르몬을 변형시키는 것이므로 평소 우울 경향이 있는 여성들은 우울증이 더 도질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우울증을 덜 야기시키는 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온 가족들이 고대하던 예쁜 자녀를 낳고 나서도 그 산모가 우울해지는 베이비블루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도 해산 후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통상 산 후 일주일 정도 베이비블루 현상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우울 증상이 계속되면 산후 우울증으로 봐야 합니다.
네.
산후 우울증은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로도 영향이 있지만 주로 산전 산후 기간에 체내의 호르몬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네.
아기를 갖기 이전에 우울 증세가 있었던 산모들은 더욱 산후 우울증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일부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해야 할 터인데 우울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임산모의 약 13%에서 나타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아기를 생산하고도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치료 회복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여성에 관련된 사항들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생리 직전에 많이들 우울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호르몬 변화 때문인가요?
그런 현상을 학술적으로 PMS, 즉 프리멘스트럴 신드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체내의 호르몬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우울 감정이지만 일부 여성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프리멘스트럴 신드롬, 즉 월경 이전의 긴장 증상 10가지를 대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우울 또는 무기력감, 낮은 자신감.
Feelings of depression, hopelessness, or low self-worth.
둘째, 근심, 긴장, 초조.
Anxiety, tension, and edginess.
셋째, 주위 사람들의 비평이나 거절에 눈물을 흘리거나 과민한 반응을 보임.
Tearfulness and oversensitivity to criticism or rejection.
넷째, 성급함, 분노심.
Irritability and anger.
다섯 번째, 평소 기쁘거나 즐거워했던 일들에 관심을 덜 보임.
Decreased interest in the things that usually give joy or pleasure.
여섯 번째, 집중 곤란.
Difficulty concentrating.
일곱 번째, 피로, 과다한 수면.
Fatigue, sleeping a great deal.
여덟 번째, 과식 및 특히 전분 음식 탐식.
Overeating and carving certain foods especially starches.
아홉 번째, 극단적인 감정 또는 통제력 상실.
Feeling overwhelmed or out of control.
열 번째, 몸의 부기, 유방부의 민감함, 관절 통증, 두통 또는 체중 증가와 같은 육체적 증상.
Physical symptoms such as bloating, breast tenderness, joint pain, headaches or weight gain. 이미 우울증 경력이 있었던 여성은 생리주기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일부 여성들은 자신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나 며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증상이 심하시면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체내 호르몬 조정을 고려하셔야 좋습니다.
네, 왜 중년 여성들 중에 갱년기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결국 체내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체내 호르몬이 변화되어서 우울한 것이며 이를 폐경기 이전 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네.
대부분 여성들은 갱년기에 우울 심리가 오는 것을 알고 대비들을 하지만
네.
일부 여성들에게는 뜻하지 않게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당황하기도 하죠.
네.
갱년기 우울증에는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효과적이며 이 치료는 심장병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어서 반드시 우울증 치료 경험 있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서만 호르몬제를 복용하셔야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연령이나 생체학적 사이클에 따라서 체내의 자연적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중독물체 남용으로 야기되는 우울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성은 주로 우울해서 술이나 마약을 하고 남성은 술이나 마약을 하다가 우울해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네.
중독에 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중독물체나 중독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는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즉 중독과 우울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니코틴과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들에게 니코틴 성분은 체내에서 흥분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우울해지는 것을 잘 모르는 경향입니다.
네.
니코틴은 체내에서 두 가지 흥분 기능이 가능한데
네.
하나는 뇌신경 전달 물체들의 영향을 주어서 처진 감정을 전환시켜주며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증진시켜줍니다.
네.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는 동안에는 흡연자가 자신의 우울한 감정들을 한 구석으로 제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우울한 감정이 있는지도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건강이나 어떤 이유로 흡연을 중단하려고 할 때에는 상당한 정서적 고통과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되어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는 잠잠했던 우울 증상들이 표면화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네.
금연 성공률이 저조한 실정이죠.
네.
흡연자들은 우울 심리를 달래려고 담배를 피운다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우울한 경향이므로 여성 흡연자들을 우울한 흡연자, 즉 영어로 depressed smoker라고 표현들도 합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금연으로 인한 금단 증상 기간에 인지행동요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면 자연 금연 성공률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방금 금연의 인지행동요법이 좋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금연 치료 방법을 좀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결심으로 끊는 방법, 두 번째는 금연 보조제를 이용해서 끊는 방법, 세 번째는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금연 회복 모임이나 인지행동요법 심리 상담을 통해서 끊는 방법입니다.
네.
한인사회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만 사용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금연에서 인지행동요법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견디며 변화시킬 수 있는 기교를 학습하게 해서 담배를 끊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흡연자들에 대한 항우울성 약품 개발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우울한 흡연자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치료를 적용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그룹에게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게 했고
네.
다른 그룹에게는 단지 금연할 것을 격려하는 지원만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6개월간 치료를 한 후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네.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약 50%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반면에
네.
금연 지원과 격려만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겨우 10%만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 예.
이 연구조사에서도 인지행동요법이 금연자의 우울증상과 니코틴으로 인한 금단증상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우울심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군요.
그렇죠. 네. 흡연자들 중에는 부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네.
의료진들은 흡연자들이 내면에 우울심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흡연자들이 우울증 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글들이 의학 잡지에 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흡연과 암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당장은 니코틴이 우울심리를 통제하고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선택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금연을 여러 번 시도해봤어도 실패한 사람들은 우울증 여부를 확인해서 치료를 받으면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통상 흡연자들의 우울 증세는 금연을 시도할 때에 체내의 니코틴 함량 부족 현상에서 생기므로 금단 증상을 겪을 동안에는 심하지만 금단 증상을 극복한 다음에는 우울 증세가 견딜만해져서 중증 우울증으로는 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 교사님, 마약은 물론 흔히 도박이나 알코올, 인터넷 중독자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네.
중독 물체나 행위도 문제지만 아마 흡연 때문에도 중독자들이 더 우울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회복 초기에 중독자들이 더욱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네.
중독자들은 문제가 된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중단하려고 하지만 담배 피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예를 들면요, 마약 중독자에게는 니코틴이 마약과 같은데 회복 초기에 금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독 중 회복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복 초기에 중독자들은 자신이 해오던 중독 물체나 행위를 못하게 된 금단 심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스트레스로 재발될 것이 두려워서 더욱 담배까지 함께 끊으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한 재발에 관한 연구조사에서 마약과 담배를 동시에 끊으려다가 재발한 비율이 담배는 피우면서 마약만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중독물체나 중독행위 중단 시에 담배를 동시에 끊는 것이 재발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담배도 함께 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네, 손 교사님, 알코올 중독 과정에서 혹 중독적인 가정 환경이 더 자녀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는 아닐까요?
예, 아주 잘 보셨어요. 중독적인 가정 환경만으로도 가족들을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네.
알코올 중독 과정의 우울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은 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가족 간의 화목이나 유대 관계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없고 남편의 중독이 심해짐에 따라서 자연 아내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중독 가정의 자녀들은 중독자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대신해야 해서 자녀들이 자립 과정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중독자 부모의 중독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돌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거나 아버지가 술을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대견한 일들을 계속하다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거나 나이 어린 자녀로서 받아야 할 지원이나 누려야 할 기쁨을 제때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울해지게 됩니다.
네, 안타까우네요.
네.
손 교사님, 첫 번째 사항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두 번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얼마나 더 심각한 내용인지요.
세 번째는 중독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부모의 별거나 가족들이 흩어져 생활을 할 경우도 있어서 중독 과정에서 자녀들은 어느 부모의 편을 들을 수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신 아빠가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는 것도 싫지만 그런 아빠가 집을 떠나는 것은 더욱 슬퍼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더 나쁜 일은 일부 자녀들은 부모가 중독에 처한 원인을 마치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어서 자신을 자학하거나 심한 우울증에 처할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12살 미만이면 아이를 혼자 집에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회복 모임에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참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에 자녀들을 별도로 돌볼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네. 마음뿐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겠네요.
함께 회복 모임에 참여한 자녀가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 창피해. 그만 얘기해.
이럴 때는 참석자 모두의 억장이 무너지고 엄마가 우리 애는 그림을 그려도 어두운 색깔만 사용한다고 해서 참석자 모두가 또 침통한 표정을 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선교사님께서는 회복 사역을 하시면서 중독 가정의 처참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셨기 때문에 중독 문제 가정들의 그 내면과 어려움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혹 자녀들이 생체학적으로 우울증에 더 노출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부모가 중독자인 가정의 자녀들이 더 우울증에 처할 위험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중독자 부모의 유전적 요인도 자녀의 우울증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연구조사에서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가족들 중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문제 모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서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우울증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된 primary depression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부모의 우울증보다는 알코올 중독이 더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중독증과 우울증 간의 확실한 연관성을 찾아내지는 못해서 중독 가정 자녀들이 우울증을 단순히 유전으로 보기보다는 중독 가정의 환경이나 정서적 요인들이 우울 성향의 생체학적 요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자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우울증의 유전적 요인들보다는 자녀들을 더 우울증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저도 우울증 방송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확인하다가 그 세로토닌 결핍이 우울증을 야기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 세로토닌과 우울증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의 뇌 화학 물체 중에 주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분비 과정의 결함, 즉 세로토닌의 결핍이 우울 심리를 야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우울증이 심한 이유를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서 세로토닌 수준을 아주 크게 변형시켜서 우울증에 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중독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유전과 환경 두 가지 형태로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중독이나 우울증 경력에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음식 중독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종종 음식 중독, 특히 과식증과 함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가는 체중 증가를 우려해서 다시 음식을 토해버리거나 설사약을 복용해서 체외로 섭취한 음식물을 배출시키는 강박관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음식 중독자 대부분은 먼저 음식 중독 문제가 있었다가 나중에 우울 증세가 뒤따라 생깁니다. 수치심, 낮은 자존심, 무기력감 등이 음식 중독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정서 감정들은 바로 우울증의 일부분이기도 해서 음식 중독도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요.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의 약물 치료와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질병에 대한 처방약, 약물 치료도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야기된 우울증을 라트로제닉 디프레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나 캔서 치료에 사용되는 인터페론은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25 내지 40%에게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세가 있는 경우에 다른 질병 치료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처방 시에 자신의 우울증세를 의사에게 알리셔서 가능한 부작용으로 우울증에 영향이 없는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우울증세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서 가능한 우울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교사님, 우울증이 뇌신경전달 물체들의 변형으로 약이 된다니 유전이나 환경적인 우울증 요인은 없어도 교통사고나 기타 안전사고로 뇌를 다친 사람들에게도 우울증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고로 뇌 부분을 다친 경우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머리에 부상을 당했거나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의 26% 내지 60%가 우울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대부분 뇌를 다치면 기억력에 이상이 없는가에만 관심을 가져서 안타깝습니다. 네. 주로 사고로 인한 우울증세는 재활치료를 받은 후에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대형 사고를 당하고도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왜 우울할까 하며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계절 변화에 따른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건데요.
계절적 우울증은 lack of light, 일광 부족으로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콩나물을 방 안에서 키우지만 밖에서 키우면 콩나물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매일 일정량의 태양빛을 받아야만 체내에서 적정한 호르몬 생성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를 멜라토닌 작용으로 봅니다.
네, 승 교사님, 일광 노출 시간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멜라토닌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주셔야겠네요.
멜라토닌의 존재는 1958년 예일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수면 주기와 사춘기의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호르몬 변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훨씬 많이 생성되고 낮에는 덜 생성되어서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에게 멜라토닌을 주사하면 즉시 잠에 들듯이 일몰과 함께 멜라토닌 생성이 체내에서 증가되면서 졸리게 됩니다. 새벽이 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중단되므로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겨울철 긴 밤에 더 많이 생성되며 과도한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다른 신경 전달 물체들이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우울 감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에는 마약과 우울증의 상관관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심지어는 뇌화학물체들을 변형시키는 모든 중독 행위들은 안정된 감정 유지의 근본인 체내 자연적 화학물질들의 균형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중독물체들의 효능별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코올, 바르비트루산염, 트랭귤라이저 등은 일종의 진정제이다.
술과 바르비트루산염, 트랭큘라이저 등은 체내에서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해주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미 우울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울증만 더 악화시키게 만들어서 자살할 생각까지 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우울증 환자와 같이 된다.
마리화나의 주성분은 인간의 뇌 여러 부분에서 생성되는 성분과 비슷한 THC이므로 장기간 마리화나를 남용하면 뇌 전반의 신경 전달 물체에 이상이 생겨서 무동기 신드롬에 처하게 되어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화나를 장기적으로 남용한 사람들은 마치 우울증 환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편 마취제 마약 사용을 중단하면 우울 증세와 유사한 금단 증상을 보인다.
아편 마취제 남용은 고통 경감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므로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우울 증세와 유사한 근심, 두려움, 공포감 등과 같은 심한 금단 증상을 겪게 되어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일들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서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카인 및 기타 흥분성 마약 역시 우울증을 유발시킨다.
코카인을 사용한 이후에는 금단 증상으로 3, 4일 동안 절망감이나 슬픔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흥분성 마약 사용으로 흥분도취되었던 것에 대한 리바운드 반응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몇 가지 약물에 대해서만 마약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등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 교사님, 이미 여성의 우울증은 남성보다는 배나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여성에게 우울증이 더 많은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의료 관계자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더 관계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성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여성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는 낮은 자아심만 더 초래하게 되어 우울증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으로도 주부가 더 가족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통념들을 보이고 있고 돈을 아껴서 살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남존여비 사상이 보이지 않는 성별차별, 가정생활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력과 기회의 상실, 그리고 가정폭력 등이 더 여성들의 우울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여성들에게 우울증이 많은 이유와 뇌 호르몬이 우울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며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중독 물체 남용으로 뇌 호르몬이 변형되고 설상가상으로 금단 증상 때문에도 더 우울해져서 회복만이 우울증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울증으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두 번 있으며 이 두 날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두 날 중에 하나는 실수와 근심, 잘못과 실패, 아픔과 고통 등으로 얼룩진 어제입니다. 어제는 이미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게 영원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지나간 어제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가버렸으므로 이제 우리들이 취했던 행위들은 어느 하나도 다시 할 수 없으며 우리들이 말한 어느 한마디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괴롭고 악마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나쁘게 될 수도 있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또 다른 날은 내일입니다. 내일 또한 우리들이 직접 통제하거나 어쩔 수 없는 날입니다. 내일이 해는 빛이 나든 구름이 가리든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남은 하루는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누구든 단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어제와 내일을 구분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그토록 미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의 체험이 아니라 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후회나 쓰라림 그리고 내일에 또 무엇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